태초에 하나님이 술 친구면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아,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구.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최근 자신들을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조사 태스크포스를 감청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기무사 요원이 감청을 통해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 포착한 뒤에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문건을 국방부 조사 태스크포스가 확보한 겁니다. 기무사의 감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지난 정부 시절 보훈처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승춘 전 보훈처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보훈처는 종북 척결, 세월호 특조위원장 사퇴 등 설립 목적과 관계없는 정치 활동을 벌여 논란이 됐는데 보훈처 차원의 적폐 청산이 본격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깨어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2월 20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김은사의 국방부 조사 TF 감청 정황과 박승춘 전 보훈처장 수사 의뢰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경수 호소대 벤처대학원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국민의당 방금 11시 15분에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죠.
네네.
그 내용을 네. 잠깐만 좀 짚고 속보이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당원 의견을 묻고자 한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네. 만약에 이제 통합이 결정 당원에 대해서 통합이 결정되면은 그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합을 결정을 하고 통합 진행을 하고 본인은 이제 물러나겠다 이선으로 예. 뭐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당원 그 투표제라고 하는 것이 박지원 대표가 바로 페이스북에 반박을 했어요.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것이 당원 당규에 근거가 없다.
그렇죠. 사실은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당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에서 전당원 투표라는 그런 왜냐하면 이제 의사결정 기구를 하게 되면 당원 단계에 따라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전당대회
특히, 예, 예 가장 기본 단계 전당대회죠.
그렇죠. 대의원들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전당대회에서 이제 하는데 전당대회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긴박한 사안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수임 기구라고 해가지고 통상 이제 뭐 당무위원, 당무회의라든지 이와 그렇지. 같은 아니면 전국위원회 예. 뭐 이와 같은 뭐 각종 각 당마다 명칭은 다릅니다만 이와 같은 전당대회 수임 기구에서
뭐 예. 중앙집행위원회라든지
그렇죠. 예. 예. 이런 수임 기구를 한 명씩 하는 거죠.
2, 300명쯤 되는. 예.
근데 아마 당의 해산이라든지 당의 그 통합 같은 중대한 거는 아마 전당대회가 통상 수임 저기
아니 그 제가 당 단계로 확인해 본 그 기자들하고 그 취재를 해 봤더니 당원 당규상에는 전당대회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대위원이.
그렇죠.
호남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으므로. 그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 전당대회라고 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근데 문재인 후보가, 아니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왜? 깜짝이야. 박지원. 예. 박지원 의원이.
전 대표가. 예.
박지원 전 대표가 당원 당규상에 규정이 없다, 이게.
그건 맞죠. 네. 그래서 이 절차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명분 쌓기지 에이. 정확하게 어떤 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뭐 바른정당하고 뭐 당대 통합을 하든지 부결되든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 이와 같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무리수를 둔 건데 첫째는 이제 명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 정당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뭐 보수파 정당도 아니고 뭐 진보정당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정확하게 어떤 뭐 지역 기반을 둔 뿌리박은 정당도 아니고 굉장히 위상이 애매하거든요.
안철수당이죠.
그렇죠. 안철수당이라고 봐야죠.
예. 네.
근데 그것도 사실 구성원을 보면 또 안철수당도 아니에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더군다나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 희한한 심리가 있어요. 조사를 해보면은 중도 정당이 필요한가 물어보면은 약 한 30%가 중도 정당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요.
예.
근데 막상 투표하러 가면 안 돼. 현재 국민의당의 저기 정당 지지율 뭐 리얼미터 조사 보더라도 5.6%? 곧 왔다 갔다 하거든요.
5%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국민의 어떤 생각하고 실투표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큰 고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당 구성하고 있는 호남 출신 저기 다 의원들하고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안철수 대표의 원내대표의 한계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원해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로 김성태라고 하는 의원이라고 하는 그분을 대통령에 세운 거거든요.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원내 전략에서도 밀리고 당대표지만 아무런 국민의당의 어떤 정책 결정이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한계를 본인이 뼈저리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통합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다시 한번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 이와 같은 의도가 더 강하지 않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당원 당규상의 근거가 없는 전당원 투표제를 제안을 했다.
네. 네.
무법자 하는 건가요?
근데 제가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정당 내의 행위
예.
또는 이제 국회에서의 행위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더라도
예.
그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아, 정치적 근거
예, 사실 사법적인 그런 판단 대상에서 사법부가 일단 손을 놔버립니다.
그렇죠.
아 이거는 정치 행위고 정당 내에 자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설령 그런 행위 당시에 근거가 없었다더라도 실제로 전당원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법원을 통해서 효력이 없다는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동안 국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도 그랬고
예.
또 정당 내의 내부적인 그런 그 결정이라든지 그런 거 정치 행위들도 사법적인 판단에서는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여러 번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호남 의원들 위주로 이제 반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이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효력이 없다라고 당연히 주장하고 있고 뭐 하겠습니다만 설령 그렇다더라도 이게 강행돼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후에 그 결정을 밀어붙이고 그에 따라서 정당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
사실은 걸림돌 글쎄요. 정치적인 걸림돌은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안철수 전 대표가 불리한 상황에서 밀고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불리한 카드를 던지진 예, 않았죠.
이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 주제 SBS가 어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국군 기무사령부가 현 정부 들어서 국방부 TF가 기무사를 조사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도감청인지 뭐 도청인지 감청인지를 통해서 미리 알아갖고 야, 곧 국방부 TF가 우리 조사로 들어온다. 감청을 해보니. 그 대비치를 세우자.
네.
이거 엄청난 불법한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 4일이죠. 12월 4일에 이제 그 국방부의 그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하는 그 TF가 있습니다. 그 TF가 있는데 그 TF가 기무사 관련해가지고 기무사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무사가 당시에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 그 댓글 부대를 운영해서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라고 하는 혐의를 잡고 기무사를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컴퓨터 등을 이제 주로 압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삭제된 내용을 복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포렌식 기법으로 그 복구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서 파일을 복구했는데 그 내용이 감청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사전에 인지했고 알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뭐냐면 감청 결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에 기무사 압수수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전에 알았다는 얘기죠.
예.
압수수색 전에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일단 감청을 통해서 압수수색 임박 사실을 알았고 또 그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내부의 보고서로 작성해서 보고를 했고
예.
그렇다면 혹시 압수수색에 대비한 어떤 여러 가지 절차나 준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청이라 그랬는데 엄밀히 따지면 도감청이죠 이게.
뭐 도청, 감청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그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이런 데는 이제 감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감청이라는 게 감청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감청 역시 그 전기통신 등에 대해서요. 이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기장치, 전자장치 등을 사용해서 뭐 통신의 그런 그 음향, 문헌, 부호 등등을 이제 그 이제 공독하여. 내용을 이제 지득하는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네. 사실 뭐
아니, 내용을 지득하는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감청도 허락 없이 동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도청하고 뭐 큰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만 우리 법에서 도청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완전히 불법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 감청은 이제 그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죠.
지금 법원의 허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언론에서는 합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무사의 이야기를 받아서 그대로 보도하고 있고요. 예. 또 반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그 검토 없이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 언론 그리고. 보도도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네. 언론 보도를 소개하라고 여기 오신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이 감청의 경우에는요.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워버렸을 네. 거 아니에요.
근데 허가가 근데 일단 국방부에서는 기무사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는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법원의 허가가 없었을 텐데
없으면 불법이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뭐 긴급 통신 제한 조치 이런 건 가능한데 이런 거는 결국은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아. 이런 얘기도 없었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또 하나가 이제 국가 안보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약간 좀 예외를 둬 가지고 하는데요.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가 있어요. 어허. 그래서 여기에 국방부라든지 이런 기무사 등등도 여기에 그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통신 제한 조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뭐 법원 이거는 그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글쎄요 과연 이런 요건들을 다 거쳐서 합법적으로 한 감청인지 그렇지 않은지 국방부의 입장만 들어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뭘 봐야지 알아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아직 그 여러 가지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니 그 기무사에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네. 합법적으로 했다. 근데 지금 합법적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네. 했으면 뭐 어디에 그 허락이 그렇습니다.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시스템상 네. 자연스럽게 인지된 것이다.
저도 그 부분이 사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이런 네. 거예요. 이제 기무사의 가장 커다란 이제 존재의 목적은 군 내부의 이제 쿠데타 방지가 1선입니다.
아, 쿠데타 방지. 예, 군에 대해서 잘 아시네.
약간 뭐 주저들은 게 있으니까요.
아로투시.
아, 참.
중인 출신. 그래서 성균관대. 성균관대가 몇 학군단이에요, 거기가?
백삼학군단입니다.
백삼학군단. 네네. 오, 그 학교가 좋은 학교인데요?
세 번째라는 얘기죠.
대한민국. 그렇죠. 101. 네, 세 번째로 설립이 된 거죠. 그렇죠. 서울대가 101. 102. 102가 어디죠?
고대.
아, 102. 네. 그 다음 103.
예, 그렇죠.
그럼 외대는 19번째 됐네. 119. 그렇죠. 우린 불을 끌어다니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 기무사의 가장 첫 번째 존재 원인은 군 내부의 이제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도감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다 아니다는 것은 민간하고 이제 비교할 수는 없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데 다만 이런 게 있죠. 이 부분이 정말 그 기무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거라면 제가 볼 때 문제 삼을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979년도에 12.12 사태 났지 않습니까? 예. 뭐 정확한 뭐 팩트라고 제가 자신있게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정성화 참모총장이 그 저기 12 사건의 조사로 전두환 보안사령관 지정하지 않습니까?
예.
전두환 보안사령관 12.12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엄청난 무공식을 바꾸려고 하니까 정성화 참모총장이 그거를 캐치를 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경사령관으로 보내고 거기서 체포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누가 감청을 했느냐? 바로 전두환이. 보안사가 감청을 했죠, 그 당시에. 보안사 감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12.12 사건이 일어나지는 한국 현대사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예. 이게 보안사 도감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사가 군 본연의 어떤 내부에 이거를 군은 좀 민간이라고 민간의 법 저기 아마 손배에서 계시겠습니다만 법원도 민간 법원하고 군사 법원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만 이제 그 과정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법원에 의뢰한 저기 사건이 이첩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민간 부분하고 군 내부의 어떤 질서는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감청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 인멸을 해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번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이건 완전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건 분명히 해당 책임자는 응분에 아마 처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예. 저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결국 구속된 게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기무사 같은 경우도 어떠한 경우를 갖다가 들이대도 합법적으로 한 거로 보이지 않는다?
네.
만약 그럼 불법적인 거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기존의 기무사가 정치 개입해서 댓글 단것 때문에 지금 국방부 TF가 조사를 들어오는데 네. 되레 거길 뒤쪽 거기에 그 움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청을 했다?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국기 문란이죠. 이거 역시
오.
특히나 이제 지금 그 정 의원님의 이야기대로 예. 정말 본인들에게 누가 이제 그 압수수색 들어온다든지
예.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좀 조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미리 알고 대비하고 싶다. 라고 해서 정말 감청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부분은 뭐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설령 지금 기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승인된 회선을 대상으로 이제 감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문제가 없다. 합법이다.
기승인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법적으로 다 검토를 한 결과 아 그렇구나. 정말 이 승인된 회선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했고 그중에 우연히 발견된 우연히 그 알게 된 그런 내용이다.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게 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만약에는 사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청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알게 됐다 하더라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윗선에 보고를 하고 또 짐작입니다만 그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누가 그 지시한 사람이 있겠네 이거 해라.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설령 그렇지 않다더라도 나중에 이거 이런 내용이 들렸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야 이거 중대한 내용이고 심각한 내용이니까 일단 보고서 써서 올리고 지시를 받아보자 라고 해서 어느 선까지 이게 공유가 되었느냐 압수수색 전까지 공유가 되었느냐 이게 뭐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국방부 장관도 이제 이 댓글 부대 관련해서 수사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 전반적으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지휘를 하는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무사 내부에서 이게 보고서가 어디까지 올라갔으며 최종적으로 가장 위에서 이 보고서를 전달받은 보고받은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무사의 기본 존재가 군부의 쿠데타 방지가 가장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심지어 참모총장 국방장관도 도감청을 합니다. 기무사에서는 하는데 그러면 장관님을 저기 도감청한 걸 장관한테 보고하겠어요? 누구한테 보고할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사안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통상적으로 장관을 도감청 예를 들어서 참모총장이나 장관까지도 도감청이 가능한데 기무사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해전 회선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통상 지휘 라인에서 도감청을 지휘 라인이 혹시나 다른 어떤 모의를 꾸미지 않을까를 도감청하는 것이지 TF팀을 도감청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정해진 회선이 아닙니다. 저건 제가 볼 때는 기무사령관께서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불법을 감추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이제 기무사가 뭐냐, 도대체 기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국군 기무사령부 령이 있습니다. 령에 보면은 이게 3조의 직무가 있어요. 그래서 기무사령부가 어떤 직무 수행하는지 보면은요. 첫 번째가 뭐 군에 대한 그 보안 업무 및 방청 업무 이거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군 첩보 그리고 여러 가지 군 관련 첩보의 수집 작성 처리 등등이 있고요. 또 뭐 정보 작전 방호 태세 및 정보 전 지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게 그 첩보 수집 작성 처리 여기에 아마 감청이 포함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대상이 뭐냐면 국내의 군사 및 방위 산업에 대한 첩보고요. 또 대정부 전복,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쿠데타.
네. 대테러, 대간첩 작전에 대한 첩보 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신들에 대한 어떤 그 압수수색의 동향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이제 그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그 어떤 그 기관들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 뭐 파악 등등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렇죠. 설령 그거를 입수했다 하더라도 예, 예. 공식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처리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은 대단히 불법적인 성격이 짙다. 네. 그럼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본인들 압수수색 들어오는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도감청을 감청을 했다. 그리고 그걸 우연히 시스템상으로 이미 그 확인된 훼손이기 때문에 했다.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거는요. 국방부 TF도 그 산하의 TF 그 기무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무사 애들은 수시로 도감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통신 보안을 하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마치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뭐, 자꾸 친구 수탑이 하니까요? 제가,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뻔한 건데, 그 네, 국방부 내부를 그렇게 모를까?
아, 알겠죠. 알겠는데.
근데 왜 알려줬을까? 일부러 알려준 건 아니겠죠.
저는 뭐 거기까지 설마 지금.
설마 최순실이 예. 있을까 하는데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별도의 TF가 부정됐다는 것은 장관이 핵심 정예요원들만 뽑았을 거예요. 예.
정의 의원들이 좀 검했었네요.
아이, 그런 거 아니고 군 검찰하고 예. 그 다음에 저기 몇 개 기관이 있거든요. 몇 개 기관에서 그러니까 기무사를 제외한 몇 개 기관에서 뽑았을 거예요. 전문가들로 그렇기 때문에 장관 철저히 신임한 사람들이 대상을 뽑았을 거고 다만 그렇게까지 도감청이 제가 볼 때는 도감청이 이루어질 줄은 이제 이분들도 뭘 잘 몰랐을 거고
예,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지금 그렇죠. 또 할까?
그렇죠. 아. 그렇게 좀 약간 순진했다. 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이분들이 일부러 그거를 저기 기무에 흘렸다까지는
그건 아니다. 예, 그거는 제가 억측이다. 죄송합니다. 억측.
조금 과하다.
아니 왜냐면 근데 아니 손소 변호사님 합리적 네. 의심으로 보이지 않아요?
네.
그 그렇죠? 내부에서 기무사를 네. 털러 들어가는데 네. 그때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네. 조선일보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저들을 들여다보듯이 저쪽에서도 네.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 우병우가 특별 그 불법 사찰하고 있는지 느꼈단 말이에요.
네.
이번 국방부 TF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걸 느꼈어야 되는 거죠.
느꼈을 것이고 또 설령 예. 느끼지 못했다더라도
예.
그 사안 자체가 예. 결국 기무사에 대한 조사잖아요.
예.
그렇다면 기무사가 누군지는 사실 민간인도 아는데 군에 수십 년간 몸담고 있었고 또 특별히 신임과 능력 인정을 받아가지고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이라면
또 다른
더더욱 그런 점에 있어서 가지고는 뭐 2중 3중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텐데
예.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
아니 제가 보니까 또 다른 음모론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도감청할지. 네. 그래서 너네 한번 감청해봐라. 이거 제대로 갱코로 한번 걸린다. 네. 그래갖고 낚싯밥을 놓고 네. 감정수사를 했을 가능성.
아 근데 실제로 압수수색 했잖아요.
압수수색 했죠. 네. 압수수색 했고 도감청을 통해서 우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네. 컴퓨터 어딘가 있고 지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알고.
그것까지 선수들이니까.
예. 네. 나중에 한번 걸려봐라. 제대로 보낸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아이 그건 너무 소설 같다.
아니 아까 한 것도 소설 이거 또 소설 언제 어린 게 실화냐?
짧은 시간 내에 두 편을 집필했습니다. 네.
두 편을 집필했어요. 자 그런데. 스파르타
팀이요?
예, 팀이 네. 뭐예요, 이게?
스파르타 팀이.
이제까지 그 네. 사이버 사령부 댓글 개입한 그 팀이 다 스파르타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이버 사령부가 생긴 거는 2010년 1월 달에 예. 생깁니다. 그 전에 김무사 내부에 댓글팀이 예.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생기기 전에 저기 김무사 내부에 있었던 댓글 팀이 이제 스파르타 팀이라고
아, 이제 사이버 사령부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 팀이 운영된 게 2008년부터 2009년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생기기 전까지. 그래서 요 댓글 팀이 이제 사실은 이게 비공식 팀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 스파르타는요.
네, 예, 이거는 공식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김무사 요원 중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2010년도에 기무사가 만들어지면서
사이버 사령부가 만들어지면서 예. 이쪽으로 모든 기능이 다 넘어간 거죠.
예. 그럼 이게 기무사 사나요 다?
그럼요. 기무사 스파트? 요원들이에요.
아, 스파트 기무사 요원도.
예예.
그 다음에 저 사이버 사령부도 기무사 그 사나고.
아니죠. 사이버 사령부는 별도의 나중에 국방부 정보본부에도 넘어가게 됩니다.
예. 별도의 조직이었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 저기 사이버 사령부도 계급이 바뀔 걸요. 소장에서 그러니까 원스타 준장에서 예. 소장으로. 저기 직위 진급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 사이버 사령부를 확대시켜갑니다. 근데 사이버 사령부 만든 것까지 좋은데 그 전에 이제 그 이 뭐야 스파타 팀 예. 스파타 팀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아, 충분히 저는 그 처음에 스파타 팀이 활동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제 그게 왜냐면 사이버 사령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제 그 동기인데 사실은 북한에서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몇 가지 사이버 공격들이 됐고 뭐 일 국방부에서 그 당시에 발표한 거 보면은 북한에는 약 한 3만 명 정도의 어떤 이 인터넷 또는 뭐 해킹 관련 요원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응하는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가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시적으로 스파타 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운영한 것 같은데 문제는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좋은데 왜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냐 이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군인이요?
그렇죠. 군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댓글까지 해갖고 아주 중요한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근데 참 의식 수준이 좀 그런 게 300명이 일과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댓글 달는 것도 아니고 일과 시간 뭐 벗어나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특공대 해가지고 스파타 팀 이렇게 이제 그 300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야 저게
더 300.
예, 예.
스파타쿠스.
아니 스파타쿠스 말고.
아니, 더 300 그게 스파타쿠스 용병 아닌가요?
아니 스파르타의 왕이 저기
페르시아라고
그렇죠.
페르시아하고
전쟁 때 막았던 예. 거기에 이제 그걸 따가지고 300명의 전사해가지고 이제 스파르타 팀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것 같은데 300명이 항상 붙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PC방 다니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 이상해. 우리 동네 PC방에 아저씨들이 오더라고. 그래서 저 아저씨들이 누구가 했더니 이 300 네. 스파르타 같았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 스파르타 팀에서 했던
이걸 하면서 네. 잠깐 스파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스파르타
네.
팀이구나.
죄송합니다. 네. 네. 그 댓글 단 내용들을 보면은요. 사실 뭐 경찰, 용산 참사 때 경찰 지지하는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 또 광명성호 발사하고 핵실험 했을 때 북한의 위협을 전파하고
이거 정상적인 건데 왜 이런 걸 몰래 하죠?
아니 이게 특히 G20 홍보 활동 또 해관부 정상회의 홍보 활동
아 요거는 대통령 네. 활동 홍보하는데 이건 청와대에서 지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우사 측에서 정책 홍보를 위한 댓글이라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아 국군 기무사령부 령에 봐도 3조의 그 직무 범위를 볼 때 정책 홍보하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본인들의 어떤 그 업무 범위를 분명히 넘어간 것이죠. 설령 아무리 좋게 본다 하더라도 예. 본인들이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수호 변호사님 네. 지난번 이제 김관진
네.
처음에 이제 임관빈 군 그 국방부 정책실장 그다음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네.
이 구속적 부심으로 풀려나면서
네.
김태효 대외 전략 기획관인가요? 그냥 그 대외 전략 비서관.
네.
그분은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결국 기무사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라고 하는 블랙북을 통해서 보고됐다라고 하는 보도도 여러 번 나왔는데
네.
결국 대통령한테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은 뭔가 좀 전기가 마련될까요? 어떨까요?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을 가끔은 이제 뭐 좀 그 여유 있는 웃음을 통해서 예. 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인식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현안들을 그렇다면 이번에 어제 특종 보도된. 그런 그 기무사의 그 감청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인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되기 전에 또 정치권 들어오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변호사로서 했던 활동들을 보더라도 뭐 불법 감청 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정말 용납하지 않는 그런 그 성격일 거라고 보입니다. 용납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렇다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혹시 그 저기 윤석양 이병 사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네. 1990년에 그
양심선언.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군 보안사령부였죠. 보안수석의 윤석양 이병이 이제 민간 사찰한 부분에서 이제 폭로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큰 이제 파장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국군 보안사령부를 국군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꾼 계기도 돼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부 처벌도 받기도 하고 했던 것들을 잊어버린 거죠.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서 그런가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군 내부의 문제는 좀 드러나려고 그러다가 다시 덮이고 드러나려고 그러다가 다시 덮이고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됐잖아요. 이번에 기무사령관 얘기를 봐도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관 1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네. 우리가 가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설령 이 감청 자체도 합법이었고 또 그러한 그 합법적인 감청을 통해서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걸 알았지만 실제로 압수수색할 때 우리가 막은 게 없다. 정말 달라는 가져가고 싶은 자료를 다 가져간 거고.
근데 왜 그 노트북을 지웠어요?
모르겠습니다. 100만 건이 넘게 다 압수당했다. 예. 그리고 그때 자발적으로 그 조사TF에 제공한 자료도 8만 건이 넘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기무사 역사를 보더라도 압수수색에서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이제 그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관이 직접 했죠.
그럼 거기서 나온 그 문건은 뭐예요? 지금 곧 압수수색이 들어오니 그거에 대비책을 세우자.
그건 이제
아 그럼 압수수색 나오니 미리 준비하고 자료를 미리 주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 이석구 그 기무사령관의 생각은 예를 들어 가지고 댓글이 예를 들어 100만 건 정도가 이제 댓글 있다 치면은 그 중에서 실제로 그 대부분이 이제 보고서 같은 것들이 한 600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700건 정도가 되는데 2차 이제 조사에서 나온 게 700건이거든요. 그 700건 정도 되는데 700건 중에서 600건은 글자거든 동양 보고였지 댓글이 아니었다. 그리고 101건 정도가 이제 댓글인데 그 댓글도 내용을 보면 뭐 천안함 사건 그다음에 뭐 연평도 피격 사건 이와 같이 정말 국가 안보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자기네가 수정하는 교정하는 차원의 사이가 그 대응을 한 것이지 결코 자기들이 어떤 그 뭐 정치에 개입하고 이럴 의도는 없었다. 예. 다만 극히 그 중에 몇 개 정도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가져간 국방부에서 판단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국방 TF가 지금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기무사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민간 합동 수사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마 현실 불가능할 겁니다. 그거는.
왜요?
예, 왜냐면은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K직이라고 하는 작전망을 다 살펴봐야 돼요. 이 K직이라고 하는 군 작전망을 다 이거를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K직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군사 비밀들이. 그래서 민간인이 여기에 하면 좋은데 그거를 실제로 할 수는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따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송영호 국방장관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의지가 있다면은 정말 중립적이고 깔끔한 사람들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군에. 60만 군인도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군 특유의 기수문화, 군문화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휘둘릴 사람들 갖다가 넣으면 안 된다. 이건 장관의 의지라고 봐요.
송영무 장관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관진 구속적 부심으로 석방됐을 때 잘 된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자, 보훈처 장관, 네. 보훈처 처장이죠. 장관이나 보훈처장, 보훈처 박승훈 전 보훈처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어요.
네.
적폐청산, 이건 어디서 하는 적폐청산인가요?
이거 국가보훈처가.
예, 자체적으로.
예,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 예. 혐의가 이제 크게 다섯 개인데요.
예.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그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보교육 DVD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 내용 자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 또 민주화운동 비하다라는 점, 어떤 범죄가 되는지도 이제 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좀 재산범죄가 나옵니다.
이제 예.
나라사랑재단의 횡령배임, 또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을 이제 그 불법적으로 받았다. 또 고엽제 전후의 수익사업 비리, 상위군경의 비리인데, 이 고엽제 전후의 수익사업 비리가 현재 좀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 그래요?
네. 이게 그 LH 관련해가지고, 이게 그 택지.
LH 공사요?
네, LH. 예전에, 예. 토지주택. 네.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이거를 고엽제 전후회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이제 LH에 합니다. 아, 박성춘 전 당시 처장이. 예. 그리고 실제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예.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어허. 당시 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다 라는 지적이 이르고 있습니다.
뭐, 야, 그럼 보훈처장은 그때 그 계속 그 5.18 광주 행사 때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지 마라. 그거 불러서 안 된다. 뭐 이렇게 그 계속 논란이 됐던 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박성춘 처장이 있을 때
예.
5.18 그 기념식에서 반쪽 기념식이 됐죠. 5.18 정작 5.18 그 관계되시는 그 유가족들은 참여를 거부하는 형태의 반쪽 행사가 돼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뭐 언론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그거를 왜 반대하느냐. 유족들이 어차피 그 기념행사라는 거는요.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 기념행사 아니겠어요? 그 국가가 그거 저기 빚내서 뭐 하겠어요? 유족들을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죠.
예.
그걸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그 우리 김사는 박성춘 보훈처장이 했던 활동을 방금 그 우리 CG 올라왔었는데 저 보면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나눠주시죠. 예, 예.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그 5.18 기념행사에서 이제 이무리 행진곡 공식 기념곡 시작 제정한 거를 끝까지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박승춘 저 차장이 그걸 그냥 거부를 했어요.
예.
마치 뭐 대통령은 뭐 얼르고 밑에는 처장은 뺨치고 뭐 이런 게 아니야라는 그런 뭐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박정희 찬양 영상도 배포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나라사랑 그 뭐 국가보훈처 안에 나라사랑 과를 만들었대요.
아. 네.
그리고 그 과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나라사랑 재단도 만들고 나라사랑 예. 공제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국가보훈처 그거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 지금
원래 국가보훈처 역할이 뭐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
국가 유공자를 비롯해서 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을 그분들의 어떤 생활 대책도 마련해 주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선양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나라 사랑 본인이 나라 사랑 뭐 재단도 만들고 공제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만들다 보니까 출연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본인 낼 수가 없으니까 기업자들한테 부탁했겠죠. 그러면은 또다시 국가가 또 민간기업에 참여 저기 간섭하는 계기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만드는 거하고
똑같죠.
다를 바 없네. 예,
그렇죠.
그럼 이분 감옥 가야겠네.
그런데 이제 그 박성춘 처장에 대해서 이번에 보훈처가 수사 이해를 하면서 검찰에 수사 이해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직무유기죄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직무유기죄 유죄 판결 받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무유기라는 게 나는 일을 그 해당 직무를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의를 가지고 직무를 취재를 안 해야 되는데 박성춘 전 차장이 직무를 유기한 건 없거든요. 하지 않은 건 없거든요.
직권남용은요?
그 가능성이 오히려 있는 것인데 이번에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 해서 글쎄요. 이게 어떤 근거로 판단한 건지는 약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LH 그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그 특혜였는데 그 당시에 이 고엽제 전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 사업 등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했다라는 점 글쎄요. 뭔가 대가가 오가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거 뇌물수수 그런 게 부정 청탁 이런 게 더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예. 이런 건 사실 유죄 판결 받기가 좀 쉽진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도 유죄를 때리면 되는 거죠. 판결 받기가.
네. 아, 근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거기에 맞느냐 여부는 또 엄격하게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실제로 6.25 참전 그 군인들에 대한 수당이 월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좀 더 예. 올려주고 고엽제 전후에 그런데 피해자들 해주고 그런 거 해야지 왜
제 얘기가 바로
그 짓을 하고 다녀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알죠.
어디 갔어요?
뭐 여러 군데 나눠 있던데
예.
여러 군데
전교 40군데 나눠갖고 하면 예. 됩니다. 감옥. 예. 보훈처장 얘기 오랜만에 하면 좀 또 생소하긴 하지만
네.
신선하네요.
아 그런가요?
예, 새로운 분이 네. 또 감옥에 가야 되니까 감옥에 새로운 식구가 늘고
네. 근데 뭔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한참 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는, 이제 이렇게 밝혀진다는 게 좀 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훈처장님이 그런 걸 모르신 것 같아요.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권, 민주, 이런 거에 기초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정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나라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면벽수도 예? 국립선언에서 네. 면벽수도 하면서 좀 깨닫기를 바라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예.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의 품격 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응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2부도 함께해주세요.